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손에 잡히는 경제 특집 저출산 고령화 시대 역동적인 지역사회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오늘 국회 기후변화 포럼의 최준영 운영위원 그리고 KDI의 박정호 전문연구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지방 소멸 문제가 그래도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겪고 있는 문제는 아니라서 뭔가 다른 나라에서 참고할 만한 지점이 있을 법한데 일본은 어떻게 했어요? 일본은?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 소멸과 관련해서 하바이시 같은 경우를 상당히 모범 케이스로 꼽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이제 낮을수록 좋은 지표는 제일 낮고 높을수록 네. 좋은 지표는 상당히 높은 행복도도 최고 수준에 그리고 이제 임금 수준도 높고 예. 여러 가지로 완벽한 보이는 도시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이게 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사실 이 도시는 겉모습만 보면 작은 도시예요. 작은 어떤 뭐 별다른 특징이 없어 보이는데 이 도시는 안경의 도시입니다.
안경?
예, 저희가 쓰고 있는 안경 있죠. 전 세계적으로 원래 엄청난 양의 안경을 만들어내고 기술 발전을 선도한 네. 어떤 그런 도시예요.
그런 기업이 있었나 보죠?
여러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아, 모여서?
예, 안경이라는 예. 것을 얼핏 생각하면 별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안경은 소재 산업이기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내구성이 뛰어난 어떤 부품들을 잘 조립해야 되고 또 그거를 또 디자인적으로도 결합을 시켜야 되는 여러 가지 예. 요소들이 많은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사바이시 같은 경우는 원래 안경 산업으로 쭉 발전한 도시였는데요. 중국으로 인해서 상당히 사실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네.
중국에서 싼 이제 안경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일본 내에서 소요되는 안경 수요의 90%는 이 조그마한 사바이시에서 나오는 안경이 충당을 하고 있어요.
그 공장이나 그 기업은 그렇죠. 굳이 도시로 갈 이유도 없다.
이미 이 안경 산업의 전통은 20세기 초반서부터 돼가지고 100년 기업들이 수두룩합니다.
그 기업 입장에서는 굳이
그렇죠.
여기서 인력 조달이 안 되면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동화를 통해서 대량 생산하는 것보다는
예.
어떤 숙련된 사람들을 통하고 안정된 그 부품 서플라이 체인이 유지되어 있는 곳들을
알겠어요.
이제 예.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런 산업을 통해 가지고 한 지역이 공동체 의식이 상당히 투철하다라는
알겠어요.
것들이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던 교육도
네.
있지만 사실 간과하기 쉬운 세 번째 요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 오래전부터 여성 중심의 여성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전통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사를 할 때 여성분들의 어떤 의견도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는데
예.
이분들은 여기 사는 게 나쁘지 않은 거죠. 좋은 거죠.
여성들이?
예.
왜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 친화적으로 여러 가지 여성
여러 문화가 시, 그렇게
예, 문화가,
되어 있어요?
예. 시 조례에서도 조례나 여러 가지 행정 체계를 통해서도 여성들이 편하게 살 수 있고 의사결정을 할 때도 예, 여성이나 뭐. 아이들을 뭔가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끊임없이 고민해왔던 거죠.
간 가족이 어디 정착하느냐를 결정할 때
네네.
여성의 발언권 내지는 여성에 대한 비중이 높다 일반적으로.
그렇죠. 일단은 뭐 직장 문제도 있지만 한편으로 생활 편의도 있는데 그것들이 뭔가 내가 배려돼준다는 느낌이 드는 동네를 선호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나라 지자체는 야, 이 지역에서는 어떤 산업을 키우는 게 좋을까 고민을
네.
해서
네.
아무나 하여튼 오세요라고 할 게 아니라
예.
어떤 특정 산업을 결정해서 그 특정 산업이 여기에 왔을 때 더 훌륭하게 기업을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면
네네.
제 생각엔 많이 모여 있기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시계 만드는 회사는
네네.
바로 옆에 같이 모여 있으면 부품도 조달하기 쉽고
예예.
여기 있던 근로자 다른 쪽으로 옮겨가도 일자리도 찾기 쉽고
이제 사바이시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 중심이라 그러면 이제 토야마시 같은 경우는 이제 컴팩트 시티라고 그래가지고요.
예.
그 훨씬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편익을 제공하려면은 왜냐하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이 토야마시 같은 경우는 경단형 도시라고 그래가지고요. 경단
예.
우리 경단 빚는 데를 쭉 아, 이렇게 구슬로 예, 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해서 중심 시가지 중심으로 그런 지역들을 배치를 해서 사람들을 가급적이면 어떤 그런 중심되는 지역으로 모이도록 만들고. 그 지역들을 연결하는 교통편들을 이제 확충하고 이제 훨씬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준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제대로 제공해 줄 수 없던 서비스.
지방에서 머무르면서도 그 안에서 리모델링을 그렇죠. 좀 했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그 주요 간선도로 주변 연선의 지역에 거주하는 비중이 과거에 28%였는데 지금 42%까지 높아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우리로 말하면 이제 읍내에 이주하는 분들한테 50만 엔 보조금도 주고 뭐 월세도 지원해드리고. 무료 버스 패스도 지급하는 이제 이런 형태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을 더 모아서 없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을 더 모아서 어떻게 보면 서비스의 질을 제공시켜줌으로써 도시를 유지하는 이제 그런 형태도 있습니다.
박정우 의원님,
네.
이 그런 안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도 좀 시도하는 게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 아직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지방을 살리기 위한 학습 자체가 조금 완료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도 이 문제가 처음 불거지다 보니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완벽하게 완결돼서 아 이런 정책을 취하면 이렇게 발전하는구나라는 걸 사실 우리가 확증적으로 얘기하기 어려운데요. 현재 우리나라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요.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예산과 인력들을 지방정부에 배분하는 구조로 정부는 이제 짜여져 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 과정에서 현재 중앙정부에서 지방을 발전시키고 육성하자라는 그 예산 재원 중에서 많은 부분이 흔히 말하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지역의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뭐 드론이니 IoT니 뭐 빅데이터니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지방에 안 맞는 옷을 강요하는 거예요. 이런 4차 산업혁명의 이런 그 어떤 신산업이라는 건요. 와해성 혁신을 기반으로 한 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젊은 인력 그리고 어떤 산업적인 어떤 기술의 하나의 패러다임 바뀌면 다시 새로운 제네레이션이 자연스럽게 그 다음 기술들을 서포트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지방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초고령 사회 직전이고요. 청년들은 없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화두로 넣는 것은 사실 맞지 않는 옷을 강요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원래 이런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 결과물들을 흔히 말해서 우리가 교역제라고 부르거든요.
네.
외국에 수출하는 물건들이요. 이런 교역제는 사실 성장은 이룰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교역제는 이제 일자리는 안 생깁니다.
반도체 같은 거 말씀하시는
네, 그렇죠.
거죠?
그렇죠. 반도체 예. 공장 20만 평 가봐도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실제 몇 명 안 돼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러면 일자리가 생기는 곳은 비교역제에서 나오거든요. 비교역제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수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광, 복지, 뭐 문화, 뭐 그런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비교역제를 중심으로 지방에 일자리가 형성됐다라고 하면 일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글로 갈 수 있는 경로가 생기는데 지방에다 반도체 공장을 새로 짓고 아예 드론 공장을 새로 짓는다? 20만 평에 그거 일할 수 있는 사람 100명도 안 돼요, 이제는. 그런 상황에서 거기서 일자리가 생길기 기대한다라는 것은 사실 잘못된 방식이죠. 그래서 지금 구조에서 우리가 지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 테마, 심, 이것을 과연 신수종 산업이라는 그쪽 그 교육제로 찾을 것이 아니라
네.
비교육제에서 많은 부분 해답을 찾아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건 일단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일단 사람이 사는 방법 두 가지인데요. 자연 발생적으로 우리가 출산율이 높아서 사는 것도 있지만 외부에서부터 사람이 이주해 와서 사는 게 있잖아요. 외국에서요.
네.
근데 이제 자연 발생적인 사람들은 어느 나라든 대부분 대도시로 몰려요. 여기서 태어나도 결국 대학 갈 때쯤 되면 대도시로 갑니다.
네.
그러면 그나마 여기에서 새로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인구가 늘어나는 게 물론 요즘 귀농귀촌도 조금씩 증가하긴 하지만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들이거든요. 근데 이 농경 지역들은 굉장히 그 뭐랄까요? 프로텍티브 하세요. 외부 세력에 대해서.
보수적이다.
예, 그렇죠.
방어적이고.
예, 그래서 하물며 같은 민족인데도 그런데 외국인들이 여기 온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게 우리 지역 경제 일말의 어떤 씨앗이 된다라고 생각 안 하고 쟤네들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식적인 전환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전략적인 접근도 좀 수정을 해야 된다.
어렵죠.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네.
저는 이런저런 사례들도 말씀은 주셨지만 아 이게 답이구나라는 걸 못 찾겠어요.
예.
예.
사실은 정답은 이제 없고요. 어떻게
그래서 가만히 두면 정말 없어질 것 같은데 예.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거기 있는 분들도 국민이고 거기도 우리 땅인데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 각 지역을 가보면 그 과거에 아름다웠던 시절들을 말씀을 하세요. 아까
네.
이제 상주 이야기도 하셨지만 다들 인구가 뭐 지금은 5만도 안 되는 지역이지만 한때는 25만, 30만씩 됐던 그리고 우리 지역의 명사들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많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들 하십니다.
예.
근데 실제로 모든 지역들이 그렇게 과연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가정 자체는 사실은 이제 불가능하다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각 기초 지자체, 우리로 따지면 이제 군단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노력은 하겠죠. 하지만 그 지역들의 노력으로만 안 되는 일들은 누군가 도와줘야 되고 옆에서 뭔가를 해줘야 될 때 모든 지역들에 대해서 똑같은 수준의 이런 것들을 해서 같이 발전할 수 있다라는 기대는 사실은 버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냉정한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내가 버려지는 대상이 된다면 슬프고
우리 마을 없어질 수도 있다.
예, 분노가 예. 치솟죠. 하지만 모든 지역들이 과거로 갈 수는 없고 어떻게 보면 저출산 추세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과 달리 1984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당시에 벌써 합계 출산율이 2.0이 무너져 시작했거든요. 그럼 벌써 30년이 지속된 트렌드예요. 그럼 이것들이 이제 앞으로 30년이 더 간다라고 봤을 때 과거의 어떤 그런 인구 급증 추세의 어떤 도시의 모습들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 상당히 그것도 한때의 어떤 모습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 새로운 미래는 과거와 똑같은 모습이 아닌 뭔가 다르다는 걸 일단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이 어디인지를 일단 확인을 해보고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떤 노력들을 이제
집중하자.
내 외부적으로 해야 되는데 보통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아 어떤 산업을 유치하고 공단을 설치하고 투자를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도 중요하죠. 상당히 중요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크게 필요한 것들이 인식 전환. 무엇보다도 여성에 대한 인식 전환이 저는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방에서는? 예. 두 분 다 왜 그 얘기를 자꾸 하세요?
왜냐하면 지방의 인구가 주는 네. 가장 큰 이유는 출산 여성이 없어서 그래요. 가임기 예. 여성이 없어요.
예.
예.
아, 가임기 젊은 여성이 지방에
살기 예. 일단
살기,
여성이 있어야 뭐.
살기가 예. 불편하더라?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A라는 공장이 나름대로 나쁘지 않은 지방의 중소 뭐 2차 밴더 정도 되는 업체들이 군단이 있어요. 예. 월급이 한 300만 원 정도 지불합니다.
네.
그러면 그 지역에서 살기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결혼을 하려고 그러면 배우자가 없어요. 이 우리나라 군단이나 이제 중소도시들 특징이
기업이 있긴 있는데 직원이 남자들
직원은 남자들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내가 결혼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면
또 대도시
더 열악한 조건이라 없네. 하더라도 대도시를 가게 됩니다.
여성 직원도 같이 뽑아야 되겠네요, 그럼.
근데 이제 여성들이 이제 이런 지역에서 일을 하자라고 좋은 조건이라고 해도 오질 않습니다.
왜요?
여러 가지로 여성에 대해서 가해지는 불편함들이 크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성분들은 그나마 대도시, 그나마 수도권이 조금 더 나은 지역이라고 생각을
여성들에게
하고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밀집된 예. 도시의 인프라가
그렇죠.
더 필요할 수 있겠네요.
더 필요하고 예. 안전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박정호 연구원.
예, 저는 뭐 이런 좀 제안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지역을 되살리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새로운 산업, 새로운 기업, 새로운 인력을 유입을 해야 된다라는 데만 관심이 있으신데 기존의 그 지방이 가지고 있었던 고유의 아주 토착 자원들, 자산들에 대해서 잘 주목을 안 하세요. 근데 그것들이 가장 중요한 원천 키입니다. 해외 같은 경우도 좀 말씀을 드리면 독일의 듀스부르크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는 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독일의 철강 산업의 메카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
그런데 독일의 철강 산업이 쇠퇴하면서 이 말 그대로 이 산업 단지 자체가 없어질 위기에 된 거예요. 그 폐업을 하게 된 거죠. 그랬을 때 지자체 주민들이 이 철강 단지들을 다 헐고 여기다 새로운 뭐 스마트 우리로 따지면 스마트 시티를 짓느냐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고요. 이쪽에서는 자기네들이 그동안 평생 먹고 살았던 근거가 됐던 저거를 보존하면서 재활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네.
어떻게 했느냐 거기에 보면은 이제 큰 공장이니까 굴뚝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굴뚝은 그 스쿠버 다이버 연습할 수 있는 곳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가장 깊은 스쿠버 다이빙 연습 할 수 있는 곳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철강 그 라인을 생산하는 벨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오페라하우스로 바꿨어요.
그런 것들을 지자체가 네.
결정하는 거죠.
세금으로 결정해서
네. 그리고 그러한 요소 중에서 일부 재원이 필요하면 중앙정부에 일종의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거죠.
예.
우린 이 전략을 선택했다. 수요조사도 했다. 방법은 이거다 하고서요. 그래서 저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좀 활용하는 것들도 주목을 꼭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이것도 일본의 사례인데 일본의 아주 변두리에 있는 조그만 아사이야마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동물원이 하나 있었었는데요. 도쿄에 있는 동물원에 뭐 5분의 1도 안 되는 규모였는데 지금은 도쿄 동물원만큼 방문객이 있는 동물원 바뀌었거든요. 그곳은 자기네 찾지 않는 이 동물원의 컨셉만 바꾼 거예요. 동물원에 가면 우리가 동물들 보기 어렵거든요. 저 우리 안에 어두침침한 데 있으니까요. 그래서 거기는 지자체에 있는 동물원의 저 전문가들이 동물이 사람을 구경하게끔 바꿔주면 그러면 더욱더 우리가 동물을 쉽게 구경하지 않겠느냐. 동물이 사람을 구경하러 가까이 오다 보면 동물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보잖아요. 사실 그 하나만으로 아사이야마라는 조그만 현 자체가 엄청난 관광 수입을 올리는 곳으로 바꿨거든요. 바로 이렇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토착 자원, 기존 자원들을 재활용해도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굉장히 덜하더라고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저희가 이제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젊은 사람들, 산업, 육성 이렇게 생각만을 하시는데요. 조금 넓게 보면 저 누구든지 오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오는 사람들이 사실은 꼭 젊은 사람일 필요는 없어요. 되돌려 말하면 지금 대도시에 계시지만 그 동네를 소시적 시절에 살다가 떠나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분들이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분들의 일부라도.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그것도, 예.
안정적인 연금소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을 일부라도 그 동네로 가시면 사실은 그 은퇴한 분들이 살만한 동네라고 생각을 하면
네.
그분들이 필요한 의료시설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꼭 외부에서 오는 분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그렇게요. 있는 노인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죠.
사실 은퇴한 예. 분들이 나이 들어서 사실 때는 예. 도시에 있는 모든 시설들
예.
뭐 그런 다 필요한 거 필요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예.
핵심 시설에 집중해서 내가 살던 고향과 아니면 고향이랑 비슷한
그럴 수도 있겠군요.
미국의 플로리다 같은 지역이 사실은 은퇴자들이 모이면서 이제 미국 남부가 사실 다시 변화를 걷기 시작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쪽 타겟을 나름대로 찾아보면 재밌는 사업들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한, 또 한 3, 40년 후에 저희 말고 다른 나라에서도 또 비슷한 고민을 할 텐데 그럴 때 대한민국의 이런저런 사례들이 우리가 참고할 만한 사례다라는 또 그런 방송이 또 어느 다른 나라에서는 있었으면 하네요. 예, 아이디어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국회 기후변화포럼 최준영 운영위원 그리고 KDI 박정호 전문연구원과 함께 네, 손에 잡히는 경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부터 사흘간 휴가를 좀 떠나려고요. 저 대신 정철진 경제평론가가 손에 잡히는 경제 진행을 맡아주시기로 했습니다. 돌아와서 저는 더 건강한 목소리로 찾아뵙지요.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